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리 씨가 사망했다고 현지 교정 당국이 16일 밝혔습니다. 나발리 씨는 수감 중이던 야말로 네네츠 지역 교도소에서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진과 구급차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필요한 모든 응급소생 조치를 취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구급차에서 의사가 나발리 씨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발리 씨의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교도소 측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만 말했고 러시아 당국은 이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씨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이는 끔찍한 비극이라면서 상대방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 정부의 오래되고 추악한 역사를 고려할 때 이번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백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나발리 씨를 독극물로 살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발리 씨는 극적으로 생존한 뒤 2022년부터 수감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등에 선제 타격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 사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에서 홍해의 선박들을 향해 발사 준비를 마친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7기, 이동식 드론 3기, 폭발물 탑재 수상 무인정 한 척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무기들이 영내 미 해군 함정과 상선들의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 통제지역으로부터 발사된 각종 미사일을 추적 또는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최근 후티 반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고위 관리가 15일 만나 상호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이날 키르기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알리야 크바르 아마디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과 중동 중앙아시아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아마디안 사무총장이 양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이르나통신은 두 관리가 테러 대응과 정보 보안, 그리고 서방국들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의 상호 경제 안보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내정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맞서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강력한 동맹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과 유럽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단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며 미국의 지속적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토는 자유와 안보, 국가 주권이라는 기본 원칙 위에 세워졌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전한 미국은 강력한 나토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제국주의적 꿈이 초래하는 전략적 위험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나토 동맹의 지속적인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쇠고기살을 개발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쇠고기의 영양 성분과 쇠고기 맛을 더한 쌀이고요. 그릇에 담긴 밥알 모양을 보니까 길고 좁고 타원형에 가까운 일반 쌀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굵은 소금 결정체 같은 육각형이고요. 색은 연하게 삶거나 찔때 보이는 분홍색 밥입니다. 구호용 식량, 군사 식량, 우주 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세계 최초입니다. 배양육을 쌀과 접목해서 개발했다는 이 쇠고기 쌀은 한국의 연세대학교, 강원대, 중앙대 연구진 그리고 배양육 관련 기업과 여러 국가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물인데요.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가공하는 배양육, 대체육이라고도 합니다.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또 동물복지권 문제 등에 지금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고 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영양성분이나 맛, 식감을 어떻게 그 목표로 하는 고기처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이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한국의 주식인 쌀을 주목한 것인데 이 쌀의 특정 성분이 배양육 세포에 또 영양 공급원이 됐답니다. 쌀 표면에는 생선의 젤라틴 성분을 입혀서 그 위에 관련 세포를 뿌렸는데 한 열흘 정도 기간으로 배양을 해냈답니다. 자, 쇠고기 쌀, 그 밥맛은 어떨까요? 식감은 일반 쌀보다는 단단하고요. 쫀득한 찰기는 없답니다. 쇠고기, 아몬드 냄새, 버터, 코코넛 오일 같은 냄새가 있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쇠고기 쌀을 상용화한다면 1kg에 $2.23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 have done so many gestures of goodwill. Out of decency that I think we have run out of them.
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언론인과 인터뷰한 것이 논란 속에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VOA의 사실 확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발언 진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 북한,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자강도 구성은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아침 사이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1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고요. 개성이 영하 3도, 신의주가 영하 2도, 중강이 영하 9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6도, 청진은 영하 5도, 원산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14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평양의 낮 최고는 9도입니다. 개성, 신의주, 중강은 8도, 함흥과 원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은 영상 6도, 해산은 영상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동해상 먼바다 쪽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부분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뮌헨 안보회의가 16일 개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옥중 사망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사가 만든 자동차들이 중국 신장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독일부터 가보죠.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안보회의가 독일에서 시작됐네요.
네, 연례 뮌헨 안보회의가 독일 뮌헨에서 16일 시작됐는데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네, 이 뮌헨 안보회의는 1963년에 시작됐는데요. 주요 국가 정상들, 군 지도자, 정보기관 수장, 그리고 고위 외교관들이 모여서 세계 안보 현안과 정책 등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올해 회의에는 어느 나라의 어떤 인사가 참석합니까?
네.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했고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 모하마드 시타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도 참석하고요. 그 밖에 참석자 명단에 카타르, 이라크, 레바논 지도자,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이번에 참석합니까?
아닙니다. 러시아는 올해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팔레스타인 분쟁을 둘러싸고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도 이번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번 뮌헨 안보회의의 핵심 현안들이 딱 보이는군요.
네. 역시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 팔레스타인 분쟁과 올해로 3년 차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로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부터 살펴보죠.
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요. 특히 미국 연방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인지 중점 논의될 걸로 보이고요. 또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커지는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현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방국들로부터 더 지원받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번 뮌헨 안보회의 참석하고는 또 별도로 프랑스하고 독일도 가는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두 나라를 방문해서 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방위 협정에 서명했고요. 이어 방문한 프랑스와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예, 앞서 독일 정부는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숄츠 총리가 장기적인 안보 공약 지원을 다루는 협정에 서명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프랑스 대통령실은 15일에 이번 협정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 주요 7개국 차원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분쟁도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논의 사항이죠.
맞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위한 기금 제공을 돕는 유럽 나라 관리들, 또 중요한 아랍과 걸프 지역 나라들이 이번 회의에서 별도로 만나서 이번 분쟁이 마무리된 뒤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래에 관해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캐머런 외무장관은 앞서 영국 의회에서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많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뮌헨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만났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두 사람이 16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별도로 만났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 회동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전화 통화 일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정부 관리는 지난 1월에 두 지도자가 이번 봄에 통화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왕이 부장이 최근에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 자주 만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블링컨 장관을 만났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태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서 양국의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두 나라 정상이 장기간 경색된 미중 관계를 풀어보기로 지난해 합의한 걸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좀 위험한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네.
예,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것이 러시아가 개발 중인 새로운 위성 공격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비 조정관은 이 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CBS 방송은 이 무기가 우주에 배치할 위성 공격용 핵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하고 안보 위협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 미군이 정찰부터 미사일 발사 탐지, 항해와 비행, GPS 유도폭탄, 또 전장통신 등 많은 부분에서 위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주에 있는 미국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건데요.
네.
예,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신형 무기가 실전 배치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미국은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알렉세이 나발리 씨 사망 소식 들리는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가 16일 사망했다고 러시아 연방교정국이 밝혔습니다. 향년 47세입니다. 이로써 이제 러시아에는 나발리 씨 같은 저명한 야권 인사는 아무도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네, 사인은 뭐라고 합니까?
예, 나발리 씨가 수감돼 있었던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의 연방교도소는 나발리 씨가 이날 산책을 한 후에 몸이 좋지 못한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교도소 당국에 따르면 나발리 씨는 교도소 의료진 또 구급차 요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은 후에 곧 사망했고요.
네.
예, 심폐소생 노력도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자, 나발리 씨는 몇 년 전에 독극물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발리 씨는 2020년 이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쓰러졌는데요.
네.
예, 독일로 급히 후송돼서 거의 20일간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었습니다. 당시 나발리 씨가 이 냉전 시대에 소련이 사용했던 신경작용제인 노비초크에 노출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배후로 러시아 정보기관과 푸틴 대통령이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런 혐의를 일절 부인해왔습니다.
예. 자, 이 나발리 씨는 푸틴 대통령의 뭐 최대 정적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나발리 씨는 10여 년 전부터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대선 때는 푸틴 대통령에 맞서서 출마를 시도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과거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나발리 씨는 정치적인 음해라고 반발했는데요. 이후 독극물 치료 후에 러시아로 돌아왔지만 당국에 체포돼서 이 횡령 혐의 등으로 30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네. 나발리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의 상심이 크겠는데요?
네, 나발리 씨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 씨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그 정권은 끝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푸틴과 모든 측근, 그 친구들, 그 정권은 나라와 내 가족, 남편에게 한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 쪽에서는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리 씨의 사망을 보고했고 교정 당국이 규정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나발리 씨의 사망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을 때 러시아 국영TV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을 내보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긴급 속보로 이 소식 전했는데 국제사회 반응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발리 씨의 죽음에 푸틴 정부가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나발리 씨에게 일어난 일은 푸틴의 잔혹성을 또다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나발리 씨 옥중 사망은 푸틴 대통령이 구축해온 체제의 약점과 부패만 부각하는 거라고 비판했고요.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발리 씨는 오래전부터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고 나토와 동맹은 그의 석방을 계속 요구해왔다면서 모든 사실은 반드시 입증돼야 하고 러시아는 모든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사가 만든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폭스바겐이 만들어서 미국에 보낸 차량 수천 대가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폭스바겐사도 미국에 수출한 차종의 일부가 통관이 거부됐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서부 지역에서 만든 차량 부품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세관이 통관을 거부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언급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은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만드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네.
예, 이곳에서 생산한 물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기 때문인데요.
네.
예, 그래서 신장에서 나온 제품을 수입하려면 이 물건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항구에 도착한 폭스바겐 차들에 들어간 부품 중에 일부가 신장에서 만들었다고 미국 세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예, 통관이 거부됐습니다.
폭스바겐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네, 회사 측은 차에 들어가는 작은 전자부품이 문제가 됐고 현재 교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폭스바겐사는 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알려줘서 이 문제를 알게 됐다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이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무슬림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이들을 탄압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중국 정부가 현지 무슬림 주민들을 이른바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집단시설에 수용하고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신장산 물건 수입을 금지하는 등 중국을 제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 폭스바겐이 신장 지역 강제 노동에 연관됐다는 또 다른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매체인 한델스 블라트가 얼마 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9년 신장 투르판에 폭스바겐 차량 시험 주행장을 만들 때 강제노동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폭스바겐사는 주행장 건설 사업에 인권 위반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 조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장에 폭스바겐 공장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13년에 신장 우르무치에 건립됐는데요. 현재는 합작회사인 SAIC가 운영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이 공장 때문에 그동안 자주 의혹에 시달렸는데요. 이번에 한데스 블라트 보도가 나오자 성명을 내고 신장 내 사업의 향방을 논의 중이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논의에 따라서 폭스사가 현지의 그 신장의 그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는 우르무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다른 독일 기업이 신장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했네요.
네, 세계 굴지의 화학 기업인 바스프가 신장에서 두 합작 회사와 운용 중인 사업의 철수를 가속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AFP통신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신장 지역 내 인권 유린 의혹이 신장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거짓으로 꾸며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기업들에게 사실을 존중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며 거짓말에 눈이 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이 다음 달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증언한 전 연방수사국 FBI 정보원이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초 부모나 동반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아동에 대한 후원자 적합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재판 일정이 잡혔다고요?
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를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자, 그때가 그 어떤 혐의였는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이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 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총 34개의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네. 법원 도착 후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분명히 재판이 연기되기를 바란다. 나는 대선에 출마한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루 종일 법원에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 연기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며 예정대로 다음 달 25일부터 재판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머천 판사가 이번 결정 내리면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다음 두 달 동안 대선 운동을 하는 대신에 이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면서 이런 일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머천 판사는 당신의 법률적인 논거가 무엇이냐면서 이는 법률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유축했습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일정 확정된 뒤에 반발했군요.
네, 법정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다른 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에 법원에 묶이게 됐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며 이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재판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머천 판사가 다음 달 25일부터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고 밝힌 것은 이때부터 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갈 거란 설명입니다. 머천 판사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대로 이 재판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재판이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선 일정상으로 보면 재판이 이에 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재판이 시작되기 약 3주 전에는 일명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경선이 치러지는데 이날은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자, 슈퍼 화요일 이후에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12개 지역에서 경선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본 조사 결과가 있군요.
네,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유권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해당 혐의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진행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고 심지어 투옥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형사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전 현직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혐의 소송과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한데요. 이는 모두 민사 재판입니다.
예. 자, 전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원래는 이 재판이 먼저가 아니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혐의 외에도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대선 뒤집기 의혹, 대선 결과 뒤집기 압박 혐의 등 총 4건에 대해서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이 당초 다음 달 4일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는 타냐 처트칸 판사는 해당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어서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 정보원이 기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는 한때 FBI의 정보원이었던 알렉산더 스미르노프 씨를 기소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씨가 FBI에 보고한 내용 때문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하고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스미르노프 씨는 지난 2017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인 브리스마 관련해 FBI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스미르노프 씨는 이후 2020년 6월에 FBI에 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기업이 헌터 바이든 씨를 고용한 이유는 그가 모든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줬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이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맞습니다. 스미르노프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가 이 기업으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와이스트컴 측은 이 보고가 다 허위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스미르노프 씨는 브리스마 기업과 그저 일상적인 사업 거래를 하던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뇌물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는 스미르노프 씨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 있을 때로 FBI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표현한 뒤 이뤄진 것이라고 특검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스미르노프 씨는 어떤 혐의를 적용받은 겁니까?
네,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위 진술 혐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짓 보고서 작성 혐의입니다.
네.
스미르노프 씨의 증언은 보고서의 한 양식인 FD-1023이란 형식의 문서로 FBI에 보고됐습니다. 자, AP통신은 해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연방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FBI 정보원 기소가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탄핵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의회의 탄핵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정보원 기소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장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담당하는 감독위원회 소속된 민주당 제이미 레스킨 하원 의원은 공화당의 주장이 음모론에 기반한 거짓 조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즉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어떤 입장이죠?
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원의 기소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의회 탄핵 조사는 FBI의 FD-1023 보고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은행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포함한 다량의 증거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감독위원회는 계속해서 사실을 따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편 헌터 바이든 씨는 이번 달에 의회에 출석할 예정이라죠.
그렇습니다. 의회 탄핵 조사와 관련해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헌터 바이든 씨는 이달 28일 하원에 출석해 탄핵 조사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보원 기소와 관련해 헌터 바이든 씨 변호인은 그동안 공화당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거짓말에 근거한 것임을 경고해왔다며 우리가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그 이주아동에 대한 후원자 적합성 심사.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보건후생부 감찰실이 15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보건후생부 산하 아동가족관리국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난민재정착사무소 ORR은 지난 2021년 3월과 4월 아동후원자의 신원조사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보호자나 뭐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그런 이주아동을 위해서 후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에 대해 철저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아동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ORR은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배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원자 심사와 아이들이 후원자에게 보내진 후 후속 조치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의 그 표본으로 꼽은 기간이 2021년 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3년 전이고 꽤 오래 전 일인데 자, 이 시기를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ORR의 보호 대상 아동 수가 2020년 10월 약 1930명에서 2021년 4월에 약 20만 340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물론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수는 계절과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2021년 회계 연도에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한편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력과 또 침상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ORR의 아동 돌봄 능력은 떨어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자, 그 두 달 동안 어떤 잘못이 발견됐습니까?
이 기간 전체 아동 이민자 의뢰권 중 16%는 후원자 신원조회 문서가 부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 FBI나 주정부의 아동학대 방치 등록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 중인 상태에서 후원자에게 보내진 아동의 19%의 경우 이후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고요.
네.
후원자가 제출한 신분증의 35%는 가독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또 22%는 이 ORR은 이 적시에 아동 안전을 위한 후속 전화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뭐 위험에 노출됐다는 그런 증거는 있었습니까?
네, 보고서의 추석 분석가 헤일리 루벡 씨는 표본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미래에 안전하지 않은 후원자에게 배치될 아이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연방 구금소에서 풀려난 후 가금류 공장과 자동차 공급업체 등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내보낸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 말고도 무력을 갖춘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 해양경비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두 번째 순서로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Possible human remains from the Titan submersible were recovered on Wednesday, brought to shore alongside what's thought to be.
지난 2023년 6월 미국 해양경비대 USCG 함정이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USCG는 해상 경계뿐 아니라 수색이나 구조 임무도 수행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는 USCG가 미국 항구와 수로, 해안, 공해에서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방관보는 USCG 임무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공해 및 항해 가능 수역에서의 수색과 구조작전, 해양법 집행, 해양 검색 및 허가, 5대호 수로 안내, 연방 수질오염관리법 집행을 통한 해양 환경 보호, 항구와 정박지 안전 보장, 수로관리 유지, 항해 보조 제공, 그리고 항해 가능한 수역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나 도로의 건설과 유지, 운용 규제 등입니다.
Coast Guard enforces federal laws at sea, combating drug trafficking, illegal immigration, and violations of fisheries on U.S. waters and beyond.
USCG는 1915년 1월에 설립됐고, 교통부법에 따라 1967년 4월 교통부 소속이 됐습니다. 이후 2002년에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근거해 이듬해 3월 1일 USCG는 국토안보부로 이관됐습니다. USCG 산하 수상 및 항공 자산의 운용 통제는 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사령부, 9개 해양 경비단, 그리고 미국 전역의 전략 항구들에 위치한 37개 기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5곳의 임무 지원 물류 서비스 센터가 운용 자산과 해안 시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에서도 중동과 유럽 그리고 극동으로 지역을 구분해 USCG 함정과 병력이 파견돼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USCG는 현재 경비함 259척,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 200대, 그리고 1600대 이상의 고속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USCG의 예산은 약 14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USCG에는 5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해양경비대 USCG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 언론인과 인터뷰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인과 독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2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 내용에는 노골적인 거짓말과 왜곡, 선전 발언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VOA의 사실 확인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 발언의 진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에 관한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터뷰 서두에 매우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오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9세기경에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아우르는 광대한 땅에 출현한 루스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시작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없었고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1차 세계대전과 소련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국가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러시아인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투항을 명령하자 그들은 분명한 러시아 말로 러시아인에게 항복이란 없다고 말하고 모두 사망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말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러시아인으로 여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 주장대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련 해체 후 1991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0%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찬성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실시된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인을 전혀 다른 민족 집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이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은 내전 중이라는 주장.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나라라는 맥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내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전으로 묘사한 건 거짓입니다. 침공 전에도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주권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구소련 해체 후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 독립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한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신생국가의 탄생 역시 부정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식민국이었던 많은 나라가 독립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식민지였던 나라나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나 저마다 역사적, 지리적 근거 등을 들어서 국경 변화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곧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2014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가 미 CIA 작품이라는 주장.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쿠데타는 우크라이나 야권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도움을 받아 이뤄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라는 건 없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연합 가입과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일명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시위가 격화하자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했습니다. 친러시아 정권이 실각하고 친서방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이 들어서는 급격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당시의 군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시위 배후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들 시위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간첩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칼센 씨와의 이번 인터뷰에서도 CIA가 늘 러시아의 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주장.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두 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두 친러 세력 간에 체결한 휴전협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광활한 지역인 돈바스에 있는 친러 세력은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면서 반군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만일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민스크 협정 이행 의지를 보이고 돈바스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다면 상처는 점차 치유되고 상황이 나아질 걸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모든 당사자들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으며 러시아로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는 게 푸틴 대통령 주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2022년에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전쟁을 시작한 거라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이를 막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 주장도 거짓입니다.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4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도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누차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발작적인 공포증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끝내 육해공 전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새 병합지 인정 주장.
러시아는 2022년 전쟁의 와중에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서 러시아 편입을 묻는 소위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친러 지역관리들은 주민들이 러시아 편입에 거의 전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칼슨 씨는 점령지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영토 장악을 인정하는 게 수치스럽겠느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의지만 있다면 나토가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가 새 점령지들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억지 요구입니다. 유엔 총회는 바로 그 다음 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강제 합병은 국제법상 옳지 않은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러시아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 내 지역에서 실시한 소위 주민투표와 불법 합병을 한 목소리로 규탄한 건데요. 나토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미국 언론인 간첩 행위 주장.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모스크바 지구 소속 이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러시아 동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취재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모스크바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은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석방 가능성을 묻는 칼슨 씨 질문에 러시아는 그동안 선의 행동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선의가 고갈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구금하는 건 선의의 행동이 아닙니다. 러시아 정부는 또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러시아에서 어떠한 언론 활동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VOA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수년 동안 러시아 현지에서 보내온 보도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논란.
푸틴 대통령과 터크 칼슨 씨의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슨 씨는 러시아의 진실에 대한 미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거짓말과 왜곡, 허위 정보를 나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비판입니다. 또한 인터뷰 질문도 날카롭지 않았고 인터뷰 내내 푸틴 대통령에게 끌려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칼슨 씨가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할 걸 기대했다면서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해서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칼슨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푸틴 대통령의 첫 서방과의 인터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방과 러시아 양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터크 칼슨 미국 언론인 간의 대화 내용 진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절박한 상황에 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I'm at the end of my rope. Everything's so overwhelming right now. I feel like I'm running out of options.
What's the problem?
It's just that I've been organizing our meetings every single time, and it's becoming too much for me. Can you please take charge this time?
I had no idea it was getting to you like that. Of course I'll step up and organize the meeting this time, and I should be chipping in even more. I'm sorry for not realizing this earlier, and if there's anything else bothering you, feel free to let me know.
Thanks for understanding. There's just a lot on my plate right now.
제가 존에게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at the end of my rope.
나는 줄 끝에 있어요. 자, 이 말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밧줄 끝을 잡고 있는데 놓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I'm at the end of my rope.
비슷한 표현으로
I feel like I'm running out of options.
선택지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I'm at the end of my rope. I feel like I'm running out of options. I'm on the verge of giving up. I've reached the limit of my patience. I've hit rock bottom. I'm in a hopeless situation. I've exhausted all possibilities. I feel completely defeated. I'm in a desperate situation.
밧줄 끝에 있어요. 나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I'm at the end of my rop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I'm at the end of my rope. Everything's so overwhelming right now. I feel like I'm running out of options.
What's the problem?
It's just that I've been organizing our meetings every single time, and it's becoming too much for me. Can you please take charge this time?
I had no idea it was getting to you like that. Of course I'll step up and organize the meeting this time. And I should be chipping in even more. I'm sorry for not realizing this earlier. And if there's anything else bothering you, feel free to let me know.
Thanks for understanding. There's just a lot on my plate right now.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at the end of my rope.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Everything's so overwhelming right now.
지금 모든 것이
overwhelming.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쩔 줄 모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I feel like I'm running out of options.
선택지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It's just that I've been organizing our meetings every single time and it's becoming too much for me.
내가 회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너무 벅차요. 어떤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 때
Something is too much.
Something is too muc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s too much for me.
이 일은 너무 벅차요.
I had no idea it was getting to you like that. I had no idea.
몰랐어요.
It was getting to you like that. Get to someone.
어떤 사람을 고통받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I had no idea it was getting to you like that.
이것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I'll step up.
내가 분발하겠습니다.
I'll step up to the plate.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I should be chipping in more.
내가 더
chip in.
도움을 보태야죠.
There's just a lot on my plate right now.
나는 단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I'm at the end of my rope.
I'm at the end of my rop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really need to talk to you. I'm at the end of my rope. Everything's so overwhelming right now. I feel like I'm running out of options.
What's the problem?
It's just that I've been organizing our meetings every single time, and it's becoming too much for me. Can you please take charge this time?
I had no idea it was getting to you like that. Of course I'll step up and organize the meeting this time. And I should be chipping in even more. I'm sorry for not realizing this earlier. And if there's anything else bothering you, feel free to let me know.
Thanks for understanding. There's just a lot on my plate right now.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at the end of my rope.
절박한 상황에 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